예, 유인물 보시면요. 일단 유인물은 펴 놓으시고요.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바탕이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은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늘은 하나님 거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너희가 별 높이 올라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편만해서 널리 퍼져서 충만하게 살아라라고 인간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팝을 쌓고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심판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더큰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만 혼잡해 해서 다시 흩어지게 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또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 대적하겠죠.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배울 공과가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저 위에 파란 그 위에 하늘, 그리고 영적인 하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유인물 보시면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여섯 번째 밑에 줄이요. 인간의 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광대함과 완벽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으며 겸손해진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 하나만으로 온 하늘에 흩뿌려진 모든 별들을 단 하루 안에 지으신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원대하심을 알게 한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죠. 시편 148편 3절에도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해와 달이 뭘 찬양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천체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됨으로써 영혼과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인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인간으로서 더욱더 오묘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서로를 비교하기 이전에 우선 절대적으로 모든 인생과 각자 자기 자신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섭리에 의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창조물임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과를 배우면서 아, 하늘에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영해라고 하죠. 영해. 영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말씀의 묵상에 따라서 평범한 구절이지만 깨닫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평범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지나치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좀 무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라고 느끼는 것이 그게 진짜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혼자 깨닫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사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독생자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땅이었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주셨나이다 라고 했지 않나 싶고요.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종류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천체.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들로 변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된 그 궁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새가 날아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늘에는 새도 날아다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무지개도 있고요. 그리고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구름도 있고 우박과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늘에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하늘에 물론 새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가서 구분 지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이들을 보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굳이 구별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먼저 공부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뭘까 한번 배워보는 게 필요하죠. 무지개가 있는데 애들은 배워서 알죠.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무지개는 뭘 의미할까? 일곱 색깔 무지개. 그죠? 그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뭐 이 얘기도 40대가 넘은 분들만 알 겁니다 아마. 예. 창세기 9장 12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도 집회를 들어본 아이들은 금방 알 거예요. 그잖아요. 무지개를 보면 뭐 기억나냐. 배웠기 때문에 기억나겠죠. 근데 유튜브 아이들은 전도 집회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되새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겔 1장 28절에도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무지개 같으니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 모습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아 언약도 기억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다라고요. 또 비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래서 비도 내려오는데 사실은 많은 식물과 동물,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 물의 순환 원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 말씀에 홍 목사님 제가 말씀 꼭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으라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꼭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비가 보면은 신명기 32장 보시면은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기에 비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에 채소 위에 단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이슬 그 풍성한 곡식과 내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예.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래요. 이슬. 맺히는 이슬. 이슬이 밤에 내려요? 낮에 내려요? 에? 에? 거의 새벽에. 그죠? 거의 새벽에. 아침 일찍 나가보면은 이슬이 내려있잖아요. 촉촉히. 근데 이슬은 잘 못 느껴요. 그죠? 비같이 막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은. 너무 가늘어서 입자가. 근데 아침에 보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 그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죠?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롱 깨끗하잖아요. 새벽 이슬. 근데 여기 역시 말씀에 비유해서 이제 되는데요. 이슬은 우리가 잘 모르게 느껴지면 내립니다. 그러나 맺히잖아요. 메마른 땅에 이슬 내리면은 촉촉해지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내리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조하고 메마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촉촉히 젖어지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슬은 잘 모르게 내리고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어요.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슬은 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나물 시리에 물 계속 주면은 쫙 내려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거나 들으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것이 그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살아있는 게 귀래요. 다른 감각은 다 없어졌는데 귀만 제일 끝에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병원 상담 가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말은 못 하세요. 근데 귀는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그럼 말 못 하고요. 그런데도 그 듣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희 이모님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제 거의 혼 상태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면은 눈동자가 움직여요, 눈동자가. 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여요.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 같아요. 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믿음도 들으면서 나가게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요, 구름. 눈에 보이는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었지만 사실은 임재,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표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구름을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정말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고. 또 우박은 뭘 의미하는가.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대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우박이잖아요. 싹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계시록 16장 21절에도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박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눈, 뭘 의미하는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런데 그 옷이 희기가 눈 같다. 하나님의 의의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 모든 죄를 눈같이 하얗게 덮으시는 분인가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에도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별도로 있음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되어 라고 되어 있고요. 하늘과 하늘 있잖아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천체를 의미하는데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를 볼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라가면 달과 별이 해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주님이 빛이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영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광. 달.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별, 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별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근데 그 시간의 개념이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은 되게 더디 가잖아요. 더디. 그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금방 가지만,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죠. 이빨 아파보세요, 이빨. 이빨 아파보셨어요? 저는 아주 이빨에 아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빨. 근데 그, 이제 충치가 있어서 아픈데, 밤에 새벽에 한 2시에 깨서 밤을 꼬박 새요. 울면서.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막 펄펄 뛰고 싶어, 막 너무 아프니까. 그 아마 이빨 안 아픈 사람 모를 거예요, 그 고통을. 이제 애기 낳을 때 뭐 더 아프겠지만. 근데, 아파 죽겠다 울고 있는데 옆에 있다 형이 빨리 자, 임마. 이래요. 그러면 막 마음이 상해. 막 속상해.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장되면 정말 끔찍할 거 아니에요. 지옥이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표현해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불꽃, 이렇게 좀 담으면 뜨겁잖아요. 그걸 계속 가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면 반대로 천국은 영원토록 이렇게 빛으로 빛난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좋은 걸까. 그냥 설명을 해도 이렇게 와닿진 않죠, 사실은. 그렇죠? 마치 벨치볼레가 꿀맛을 설명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청경 하는 모형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계신 신령한 세계인 낙원을 그렇게 의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이란 표현을 하나님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죠. 원래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맞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종교세계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꾼 게 하나님이라고 되게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 맞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 것이 애국가가 또 있는 것 같아. 그잖아요.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이 불러요, 애국가를. 조회 때마다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시죠? 이제 20대 초반, 중반. 극장 가면은요, 극장 가면은 대한뉴스 해가지고 항상 나와서 이거 해야 돼요. 애국가 부르고. 영화 보기 전에. 그게 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고 막 그랬어요. 영화 보기 전에. 이 애국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으니 하나님이 또 부르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여기 하늘로가 하나님부터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셋째 하늘, 영원한 세상,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5절에는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처소라고 표현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죽기 전에 강도가 부탁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여기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여기는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은 그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 영원한 영광인 처소,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특권인데 특권.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그 호텔에 가면은 그 VIP룸 있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계신데 저는 저기 그 가봤어요. 설악산에 있는 파크호텔에 그 영빈관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 방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가봤는데 정말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님 계신 곳 실제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보는 것도 이게 격이 차이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다른 차원이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가끔 웃음이 나오잖아요. 밑에 세모 세상을 위한 빛이 되자 그랬습니다. 해와 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태양은 자신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공급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촛불에만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촛불, 자기를 생하면서 빛을 비추는 건데 작은 촛불이지만 그러나 태양 사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비추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합당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이제 빛이니까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빛이 빛도 안 된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결코 아닌 거잖아요. 할 능력도 없는 거고. 예.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다시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세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있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정형에도 사이비들이 막 하잖아요. 뭐 나간다 그러잖아요. 뒤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인정하지만 그거 보고 넘어간 사람도 뭐예요. 아유 참 답답해 진짜.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달의 모습이고 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 거는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빛을 반사하는 것은 사람마다 역할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행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여 하다 보면 이제 열정이 있으면 소명이 있으면 내 열심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다시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슬프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였던가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표현인 게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고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내 마음의 믿음이 그만큼 연단돼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맨 밑에 야고보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것은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부 이거 반복해서 보시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공과할 때 유치부 특히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마음속에 더욱더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계획된 모든 일정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